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을 보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엘하가 담고 있었던 여지껏 기록한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삶을 살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들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들이 대부분 몇 달 혹은 몇 주 이렇게 짧은 것이 아니라 몇 년씩 이렇게 단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 광야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기를 거치다가 다윗 인생이 도약을 하는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취가 된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다시 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서기 시작해요. 근데 유다에서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보았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일주일 참으면 되지, 1년 참으면 되지, 3년 참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십수년 동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 비로소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주마 약속하시고서는 그냥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기쁨으로 받을 텐데 알고 봤더니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15년 동안 기다리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게 전제로 깔려있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 말까.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만 앞으로 15년 뒤에 왕이 될 것이다. 그동안은 죽을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부으시고 왕이 되는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실 때 혹은 직분을 맡기실 때 그냥 그 직분만 영광스럽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고난과 인내 시간이 전제적으로 깔려있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다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뭐 한 10%나 20%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서만 처음에는 왕이 되게끔 조금만 말씀을 성취해 주신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에서 왕으로 다윗이 7년 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도 한 달 두 달 지나간 게 아니고 7년 반 동안이나 오랫동안 지나간 거예요. 그 뒤에 다윗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장 내용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는 사울 가문을 추종했던 그런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스보셋이 죽임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내용이 지금 5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이 뒤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그 이후에 블레셋도 정복해서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 영토를 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확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5장까지를 놓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까지를 놓고 보면 이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뒤에 가면 6장과 7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독특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죠. 두 번째 단계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럼 세 번째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6장, 7장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6장, 7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두 번에 걸쳐서 전개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처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죠. 제사장들이 가서 둘로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죽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곳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중에 다시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차지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타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제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때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명한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이 6장과 7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있습니다. 이 6장 7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들어있는 문맥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특징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남부럴 것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다윗을 귀감을 삼는 이유는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죠. 그냥 정말로 좁쌀만한 권력을 잡아도 완장을 차고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다윗 언약을 주셨던 7장 내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은 다윗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제 뭐 오늘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다윗에 대해서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이 살던 그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영내를 넘어서서 동서남북 사방 각지를 정복하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주름잡는 패권을 갖고 있는 제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건 언감생생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내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그것도 더 신기한 일이고 더 이상 내가 바랄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은 하나님이셨던 7장에서 주셨던 다윗 언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제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란 걸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다윗의 육적인 후손인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다윗의 혈 통해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는 알았어도 매우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아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태어나는구나. 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다윗이 다 알고 있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기대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다윗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와 같이 6장 7장에서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온 뒤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8장에 나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주변 사방 여러 민족들을 전쟁에서 정복하는, 그래서 다윗의 제국을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쭉 본문이 전개가 돼서 8장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서쪽 지역 블레셋을 정복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동쪽 지역 모압을 정복하는 내용, 세 번째는 북쪽 지역 다메섹, 소바, 하맛 이런 지역들을 정복하는 지역, 아람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위에 다윗이 얻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온 뒤에 마지막 네 번째로 남쪽 지역인 에돔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을 가면 다시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제국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 민족들 나라들을 식민주로 두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받는 단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7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마, 가나안 땅을 주마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되는 내용이 8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순서들을 거쳐서 통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유다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세 번째 단계는 8장에 보면 그 주변 지역 모든 여러 나라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9장과 10장에서는 다윗이 제국을 이룬 뒤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국내 파트, 국제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말씀을 보았던 내용이죠. 다시 제국을 이룬 이후에 국내 정치를 할 때에는 자기 원수에 해당했던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모습으로,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통치를 했고, 또 해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일어났지만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진압하고 국제정치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통치했는지, 살아왔는지가 일단 우리가 10장까지 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되면 11장부터 내용을 살펴볼 건데, 11장부터는 다윗이 제국을 이룬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좀 불행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삶을 쭉 보면 참 각각의 단계 단계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을 때,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통치했는지, 이런 각각의 장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과 메시지들이 각각의 장면들마다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싶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때에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다시 기대하지 않았던 것, 다시 떼쓰지 않았던 것들을 약속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놓고 보면 참 단번에 이루지 않으시고 꼭 차근차근 점차점차 단계단계를 밟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번에 그냥 뭐 2, 3년 이내에 제국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십수년을, 남유다에서 7년 반을, 온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또 몇 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를,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단계단계를 거쳐가게 하시고 그 과정과정마다 다윗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좀 죄송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도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걸어가는, 조금씩 조금씩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내일도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고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보았던 9장 10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0장은 다윗이 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국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국제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그 은혜를 너희가 다 받아 누린 다음에, 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고 거기까지만 약속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이런 방식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하신 명령이 없어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마,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마, 기타 등등 어떤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형통하게 되었는데, 건강을 회복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성취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용들이 있어요. 직분을 감당하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부귀영화를 은혜로 받은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분량에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히 사랑하고 섬기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뒤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뒤에 솔로몬처럼 다 쏟아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심판받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정하는 것이죠. 각자가 판단하고 각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고 왕이 된 뒤에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불행하게도 다음 주부터는 죄 짓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늘 심사숙고하고, 은혜 받고 말씀이 성취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더 돌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귀한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을 넘어서서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 갖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찾아와 부르시며 그에게 기름 부어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그의 귀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보다 더 귀하게 부르시며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신 것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은혜 받는 삶, 그 모든 삶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하시고 모든 과정과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